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말씀 살피겠습니다. 13절부터 27절 한 절씩 우리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느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조만하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시시되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지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 혼자 할 수 없다. 이 사람 인자의 한 분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기대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은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배필을 삼아서 그 일을 두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 인자에 잘 나타나 있는 것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들이 있어서 오늘 같이 살피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보면은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런 기도를 해요. 자, 민수기 11장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할까? 그냥 날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걸 안 보고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냥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 모세같이 곤고함을 면치 못한다는 교훈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일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죽도록 일하고 남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도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한번 모세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백성들, 자신을 돕는 가까이 친인척이 있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한 명 없이 모세 혼자 이것을 이끌어가려 하니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직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또 광야라는 그런 연약한 환경에서 서로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있고 다른 일은 전혀 손댈 수 없고 또 그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 옆에 줄을 서서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봤어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우리 그 개역성경, 오래된 개역성경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로, 토부. 로는 뭐라고 했죠? 아니다. 토부는 선한 것. 그러니까 로, 토부라고 했어요. 선한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말합니다. 예. 이 같은 현상이 우리 주변에도 왕왕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중한 일을 혼자 맡아 하다가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지체로 지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에 대해서 탈진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드러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에 대한 욕심이 뭐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아.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해야만이 자신이 큰 일을 하는 줄 착각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르다형이다 말하겠어요. 막 분주해서 일만 많이 하는. 그래서 마르다형에 속한 사람은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남보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종종 자기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 보고 어떡하죠? 비판하는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일에 대해 혹과나 비능률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 때문에 남에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이걸 맡기면은 일이 잘 안 된다 생각하고 어쨌든 내가 끌어가서 내가 해야 된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혼자 도맡아서 온전히 하는 사람들. 왜? 못 믿어지니까. 내가 해야 완벽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맡길 수 없어서 그 무거운 보따리를 자기가 짊어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 면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지어졌을 때 서론처럼 함께 기대며 돕는 배필로 지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스스로 자기 혼자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돌아보고 도와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도 그렇죠. 일을 잘 맡기고 또 지켜보고 격려하면은 나중에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는 없어요. 맡기고 나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전문화되는 것입니다.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도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서로 맡겨주고 또 맡은 자는 또 시행착오 있더라도 잘 배우고 기다려주고 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드로가 쫙 보니까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과 모세가 그들을 치리하는 그런 행정적 모습을 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다. 탈진해 버린 것은 뿐만 아니라 이 모두에게 유익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세야겠다. 이 일이 너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 혼자 감당할 힘이 못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제안은 모세의 리더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서 이드로의 권고는 세네 가지의 권고를 합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이드로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드로의 원칙이다. 자, 첫 번째 뭘 말해주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역성경에서는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란 말의 의미가 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인데 그 말들을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그것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에게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자기 지혜로 판단하려 했겠지요. 그러나 장인의 말은 백성들의 일을 자기가 듣기만 하지 말고 그 일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이 모세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들을 이들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하죠. 또 사람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인이 권고한 것은 모세가 이제는 내 판단으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모세가 해야 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백성의 일들을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러한 예가 민수기 27장 5절에 보면 슬로보아드의 딸들이 자기 지파에는 남자가 없어서 땅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경패가 있습니다. 억울해요. 우리 지파에도 땅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가 남자를 안 낳았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우리는 땅을 못 받으니까 억울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에게 상속해서 땅을 주라 그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시행한 결과죠. 민수기에 보면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문제를 모세가 가져왔을 때 모세에게 가져왔을 때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장인한테 배우는 그런 배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이요. 또 다른 의미는 문제를 사람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라 얘기해요. 뭘 가르쳐요? 자,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예. 자,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교육은 다시 말해서 예방적 차원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잘 배우고 잘 깨달으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없게끔 예방하는 거죠.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켜서 문제를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서 그 일들이 번복되지 않는 예방 차원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나 네 번째는 묶어서 같이 볼 수 있는데, 백성들 가운데 지지자를 세워서 그 일에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눠서 해라 얘기죠. 큰 일을 주한 일은 네가 하고 작은 일들은 그 두령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것을 판단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서 중하고 큰 일들은 모세 네가 하되 작은 일들은 그들을 잘 감당하게 해서 너희도 피곤치 않고 상대방도 피곤치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혼자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알았어요. 백성들 역시 모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해 세운 지도자랄지라도 온전할 수는 없는 거죠.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협력의 원리고 분업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그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은 서서 모세 옆에 서서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로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라 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해서 재판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지도자를 세워서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은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녀 다 포함하면 아이라인 가지면 거의 200만이 되는데 더 이상 노예와 같이 오합 지질의 그런 무리가 아니라 조직을 갖춘 국가의 모습으로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이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변하냐? 평시에서는 이렇게 백성들의 지지와 업몽을 받은 그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재판자로서 쓰게 되지만은 전시에는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사단장 이렇게 가듯 편제처럼 그런 그 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에 언급되어 나타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드로가 제안한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드로의 원칙이다. 제드로 프린시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원칙은 어떻게 보면 교회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원칙을 가지고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좋은 사람을 뽑지 않으면 결국 문제는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그죠? 누굴 그 자리에 앉히냐가 모든 것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적합한 일꾼을 뽑아서 배치할 때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를 도와서 협력한 일꾼을 선발하는데 그 기준이 뭐가 되겠느냐,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일꾼을 세운 일도 동일한 기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라 말합니다. 예.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우리 오래된 버전인 개혁판에서는 재덕이 겸비한 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덕이 겸비한 자, 오늘 본문에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면서 곧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자세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능과 인격을 겸비한 자다. 세상의 일꾼은 그냥 이력서 하나만 보면 돼요. 아, 좋은 대학 나왔구나. 아, 스펙이 어떻구나. 그거만 보면 돼요. 그래서 학벌과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인격과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탁월해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일꾼에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면에 봐도 그렇고 그 아무리 좋은 스펙과 좋은 학벌을 가졌다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과 방침 따라서 인간성이 좋지 않으면 그도 퇴출되는 걸 보더라고요. 그죠? 네. 가정이 바르지 못하고 또 인간성이 너무 그러면은 퇴출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드로가 제안하는 이 지도자의 자격을 보면 이것은 신약성경 특별히 그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 일꾼들의 자격을 언급해주는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나타난 그런 감독의 자격들, 집사와 감독의 자격들에 그 부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경제적 지적 조건도 아니에요. 그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얼마나 재산을 가졌냐, 뭐 얼마나 알았느냐 그것도 아니라 그건 얼마나 윤리적이면서 또한 영적인 조건을 갖췄냐 그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영적 지도자들 마찬가지로 구약의 광야교회 그들이 지도자의 어떤 그 조건도 첫 번째 보면은 그들의 능력이나 지적 조건이 아니라 말 잘하는 어떤 유능함도 아니고 오늘 거기 보니까 도덕적이고 영적인 조건들, 즉 지도자가 가진 성품과 내면과 견경과 도덕성에 관한 것. 그러면서 더불어 이것은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분석해 보면 그런 잠재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능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조건이 첫 번째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 지식이 높아도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첫 번째 영적 지도의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먼저입니다. 그가 기도를 많이 했는가, 성경을 많이 하는가, 오래 믿었는가, 그런 거 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 사람에게 풍겨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억지로 만들어서 내기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삶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참된 믿음의 증거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도 그가 지위적으로 스펙이 있고 많이 어떤 여건이 됐으면은 그냥 일꾼 세우는 일이 참 아쉬운 판단이에요. 제일 문제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냐? 봐야 되는데 그것 제쳐놓고 교회 어느 정도 출석했고 사회에 어쩌고저쩌고 지위가 있고 그러면 일꾼 세우는 일, 이건 하나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첫 번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그 일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가지고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자기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자신이 죽어야 돼요.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여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때죠? 결과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악한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무신론자다.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다 말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를 잘 살펴보면 두 종류예요.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또 하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실제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 역시 무신론자입니다. 오늘날 이론적인 그냥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심플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는 사람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우리가 경계할 사람이 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삶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굉장히 무서운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는 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말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로서 삶으로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막 번성합니다. 430년 이제 출애굽 직전까지 막 수가 번성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모조리 그냥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받을 때 이게 아이가 남자면 죽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이 산파들이 살립니까 죽입니까? 살려둬요. 이유는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자기 목숨이 이태로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도 뭘 더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럼 산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을 또 왕성하게 만들어서 그 복의 결과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두려워.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서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겁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사야서 4321 43장 21절 여기 쉽죠? 내가 이 백성을 날 위해 지었나니 날 위해서 찬송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지음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돌려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서 영광받고 영광이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죠? 내가 영광이 하나님 받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안 받습니까? 관계없어요. 불신자들 하나님 몰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 이 일해서 나한테 영광 돌려라. 특별한 사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너가 지음받은 그대로 뭘 드러내는 얘기예요? 내 형상을 드러내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닮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태양이 비춰서 그 달이 일면에 비춰지는 곳이 빛을 발하고, 그죠? 뒷면에는 꼼꼼하고, 그죠? 좌전 공전을 통해서.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의 빛대에서 빛을 발하죠.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의로운 존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투과를 시키면은 내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드러나 삶을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거울처럼 거울이 비춰지면 반사가 돼서 그게 빛이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면은 우리 속에서 그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갖고 드러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흘러가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보는 대로 따라하고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큰 바위 얼굴, 그 얼굴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너구나 라고 한 말도 예화 됐잖아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듯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인생 속에서 주바라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거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뭐 어떤 자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고, 자, 온 백성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유능한 지도자의 조건을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자다? 진실한 자다. 진실한 자를 세우라는 게 진실한 자. 하나님은 진실한 일꾼들을 어떻게 하죠? 기뻐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니까 그는 반석에 계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바르시다. 시편 117편에도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뭘 요구하세요? 동일하게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듯이 하나님의 그 진실함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선적 신앙과 그 산, 그 제일 싫어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겉은 썩어 뭉그러지는 그 냄새나는 그 무덤이 겉만 회칠한다고, 겉만 그냥 보기 좋게 한다고 될 수 있겠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은 무엇입니다? 중심에 진실함이 결여된 그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조건 속에서 세워야 할 지도자의 자질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한 자이지만 백성 가운데서는 어떤 자요? 진실한 자. 사람 관계 속에서는 성실한 진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위선이란 말은 가면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 연극인들이 가면을 받고 쓰면서 자신을 거기에 맞추시듯이 그러나 진실함은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이 기술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력한 힘은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뭐죠? 진실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동안에 그 기술과 그 힘이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실력이 인정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요? 진실함이 없다면 그 역시도 인생의 인격이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뭘 보일 때 faithfulness, 진실함, 성실함을 보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아, 누구 권사님 말이요? 아, 누구 집사님이 그랬다니까? 어, 그럼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이스라엘 집사가 그랬다니까? 어, 그럼 믿을 수 있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 신실함이에요. 그 결과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래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진실함과 성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그렇게 신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진실해야 할 필요는 있다. 꼭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 스스로 목숨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진실할 필요 있단 말은 우리가 다 성공하고 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을지는 몰라도 뭐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 저 여러분이 주의 일꾼으로서 잘 서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신실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 그 사람은 신실해, 믿을만해. 그런 자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으로 세워라는 얘기예요. 지도자로 세웠는데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여겨주지 않는다면 그 결코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도 온 백성 가운데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의 친구나 친척, 측근, 그 가족 가운데 뽑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들을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기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 다 우리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더 커지면 그것이 파멸과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일꾼이 되려면 뭘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이득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봐도 그들이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재판을 올곧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사서 유전무죄 만드는 그런 일들. 왜? 뒷주머니 챙기려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정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말씀합니다. 잠언 15장에도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에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도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이 자고새 같다. 자고새. 그러니까 그 내가 낫지 않은 알을 거기다 넣어주면 막 품은 것 모습 있죠? 그런 것처럼 그 품어봤자 결국은 뭐예요?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와 노력 없이 주어진 불의한 재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정과 공동체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데, 디모데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돈 그 자체가 죄악이나 어떤 그런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고 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돈 따라가면 돈.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 돈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악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이든 다 정의롭게 살자, 청렴 결백하자 그렇게 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부정과 부패의 고리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탓하기 전에 우리는 1차적으로 자신 스스로를 먼저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에요. 특별히 열의 하나. 그러니까 열의 하나가 나머지 아홉 개는 내 거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열의 하나 전체가 다 하나님 거고 그 중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구별해서 이것이 다, 이것도 하나님 거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 11조죠. 그래서 이 하나조차도 구별하지 못한다면 뭐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를, 하나님께로 왔다는 얘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임을 인정하고 그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 나머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나가지 않도록 황충을 금해 주는 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분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도가 이렇게 쫙 얘기하고 나서 어떤 말 하냐? 이도의 겸손한 모습을 23절에 보게 됩니다. 23절. 자. 시작.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를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네. 이도의 겸손한 모습이죠. 모세에게 그렇게 해봐라라고 충분하지만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제가 하시면. 그래서 이드로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인간의 계획이나 지혜나 방법, 수단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누가 제가 하자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역에는 백해 무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부장제도에 대한 제가를 먼저 얻어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꼭 그렇게 해라라고 장인이 당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인가해 주면 그때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는 걸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제갈을 얻어서 또 하나님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 혼자서 그 언니를 계속 감당하면 모세는 곧 어떻게 되죠? 쓰러지고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그전에는 내가 해야 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일을 분담하고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처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혼자 다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에게 다 맡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점점 우리가 교회가 사이즈가 이제 갖춰짐에 따라서 이드로가 제시하는 그런 이드로의 원칙, 이드로의 어떤 리더십에 따라서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의 주의 사람들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각자에게 부여하신 탈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건에 싸두거나 땅에 묻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잘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께 주신 재능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썩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새해가 되고 축복을 맡기고 그러면 우리는 뭐 인연이 몇 안 돼서 계속 그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지만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좀 큰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인원을 돌아가면서 이제 직분을 시키면은 아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아 목사님 자꾸 그걸 시키면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대로 뭐인가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노토브 선한 것이 못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조직된 군대도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의 무리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이 조직된 그런 개편을 가지고서 그들이 전시에는 군대로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런 그 조직의 행정 체제 갖고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을 점령하려면 훈련과 조직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고난도 없고 형통한 줄로 믿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삶들이 더 이런 훈련과 또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시안이라는 리더십과 이들의 원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뭘로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사다. 군사가 자기 일에 얽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도 역시도 자기 일에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매게 됩니다.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군사는 훈련받아야 전쟁에서 그런 자질을 갖춘 그런 군사로 설 수 있듯이 성도는 많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또 제직들이 모두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그 일을 분담하고 또 위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충성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잘했다 칭찬과 면류관을 얻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구원으로만 부르심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라만 거기만 건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속에서는 뭐에도 부르십니다. 사역으로서에 대해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달 때 또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몸 아끼지 말고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더욱더 주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의 원칙 갖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관계 속에 진실함으로 또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직분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위임과 분담 갖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성령으로 질서 안에서 이렇게 충성된 삶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